여러분, 우리 21세기는 볼 것이 차고 넘치는 시대입니다. 제가 병원에 이제 가서 이제 라비에서 이제 기다리다 보면은 병원에 보면은 두세 살 되는 이 아이들도 이제 자기 순서를 기다릴 때 아이패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볼 것이 별로 없었던 60년대, 70년대 제가 추억의 한 토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시절에는 모기약을 뿌리는 차가 이제 동네를 다니면 실제로 그것은 모기를 죽이기 위해서 모기약을 뿌리는데 그 모기약 차 뒤를 동네 아이들이 다 따라서 갔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가면은 따라가지고 그렇게 갔던 그런 추억이 나오는데 그 시대는 볼 것도 없고 할 것도 없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름 성경학교가 열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동네의 잔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는 학교에 가거나 집에 가면은 별로 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가면은 융판에 그 성경 이야기 융판을 붙여가지고 하고 또 환등기를 보여주면은 아이들이 그것을 보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이제 성경학교로 왔습니다.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우리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기의 이 땅을 살아갈 때 좋은 그런 추억이 되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도로 응원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그 밤모습 지금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휴양지였는데 1세기에는 죄수들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던 유배지였는데 로마의 황제 11대 시저 가이사였던 도미티안이 로마 제국을 다스릴 때에 사도 요한은 복음 때문에 18개월 동안 밤모습에서 귀향살이를 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주의 날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다.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그 오늘 우리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죠. 주일날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좋은 날인데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귀향을 살았지만은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일곱 금촛대 환상을 보았는데 주님께서 직접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풀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그러니까 요한은 일곱 별을 보았고 또 일곱 금촛대라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주님이 설명하실 때에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주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주님은 이 교회를 상징하시고 비유하실 때에 촛대 그런데 이 촛대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막 안에 등대 혹은 등잔대 우리가 그 한글 성경을 보면은 성막 안에 등대 또 개역개정에는 등잔대 요한계시록 1장에는 촛대가 나오는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그 촛대, 등대, 등잔대 다양하게 표현하지만은 영어 성경에는 어디든지 램프스탠드 그러니까 불을 밝혀주는 램프스탠드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전의 역사를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첫 번째 성전은 이동식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나와서 엑소더스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동식 성전인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3대 왕이었던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우리 제1성전을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 성전을 부르고, 그리고 두 번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후에 이제 다시 고국으로 들어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 혹은 제2성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하시던 1세기에는 BC 20년 헤롯이 왕이 되어서 이방인의 왕이 되고 46년 동안 정숙했던 그 헤롯 성전이 주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있었던 성전이었는데, 근데 그 성전은 주 70년에 로마 지도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70년, 80년 저희 학창 시절, 젊은 시절인데 그 시절에는 주로 편지로 소식을 전했습니다. 70년대 말쯤에 삐삐가 나왔고, 그리고 이제 80년대에 돈 있는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지금은 뭐 전화가 아니더라도 뭐 텍스트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다양한 소셜 네트워크로 소식을 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2월이 오면 숙제 가운데 하나가 국군 아저씨들에게 위문 편지를 보내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저 시대는 이제 그 위문 편지를 보냈는데 숙제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었는데, 실제로 제가 입장이 바뀌어가고 군인이 되니까 그때 위문 편지를 받으니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성경을 건너뛰어서 요한계시록 6권의 성경을 빼고 21권이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는 이름 그대로 받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기독교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받았던 개종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교 그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을 잘 그렇게 알았던 사람들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성막을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들과 성전 안에 있었던 기구들을 참것의 그림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촛대, 성막에 있었던 등잔, 등대, 등잔대는 다 교회를 상징하는데, 이런 다양한 성전의 기구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교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는 첫 번째로 성막의 등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 설교의 제목이 교회 세상의 등대입니다. 미국에는 스포츠가 생활화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운동 경기는 직장인이 퇴근하고도 가족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저녁에 하는 게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름 스포츠라고 할 수 있는 야구는 주로 게임이 이제 밤에 하는데, 밤에 경기를 할 때에 그 라이트를 켜놓고 밤 경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막에 왜 등대가 필요했느냐? 등대는 등잔대, 등대, 촛대 다 같은 의미인데, 성막에 등대를 필요했던, 등대가 필요했던 이유가 뭔가?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성막 안은 지척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막 안이 어두웠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등잔대, 등대, 촛대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그 다음에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 방주.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켄터키 주에 노아의 방주를 실물로 만들었던 테마 파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방주라고 할 때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그 방주의 크기가 길이가 300 규빗, 우리로 우리가 쓰고 있는 미터로 바꾸면은 155.4미터. 그리고 폭은 50규빗, 25.9미터, 거의 30미터가 되죠. 높이는 30규빗, 15.54미터. 여러분이 보신 방주가 거의 지금의 항공모함 정도 큰 이런 배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께서 이 배를 이제 운행해 가셨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딱 하나의 창문이 있습니다. 그 창문은 오늘 세로 한 규빗, 가로 한 규빗, 오늘로 치면 45cm 곱하기 45cm. 우리 성경을 핀 이것보다 조금 더 큰 창이 하나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운행해 가셨고, 또 노아가 직접 방주를 운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창 하나만 있어도 노아 방주가 이제 갈 수가 있었는데, 그런데 성막에는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창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이미지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막을 이렇게 보시면은, 성막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겹의 이 천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쪽부터 말하면은 청색, 자색, 홍색, 또 가늘게 짠 배실로 만든 세마포 덮개가 제일 안에 있었고, 두 번째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었고, 세 번째는 붉은 수양 가죽이 덮여져 있었고, 마지막 바깥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렇게 성막의 위가 덮여졌고, 그리고 성막의 주위는 촘촘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널판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 안에는 빛이 들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없었기 때문에 이 성막 안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은 등잔이나 등대나 촛대가 없이는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캄캄한 허감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례길, 나그네 순례길을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인도가 없으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등잔대가 있고 등대가 있고 촛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진설병을 두는 떡상이 있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었고, 제 앞에는 향단이 있었는데, 성막 안에 있었던 등대나 또 진설병이나 떡상이나 향단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떡상은 우리의 생명이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고, 또 등대, 등잔대는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이 세상을 흑암 속에 사는 사람으로, 주님 없는 세상은 캄캄한 암흑의 세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기독교 공동체를 산 위에 동네, 산 위에서 세상을 밝혀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우리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르고 빛 되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순례길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등대가 성막을 비추었듯이, 소아시아에 세워졌던 일곱 교회가 금촛대였듯이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교회는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두 번째로, 등대, 성막 안에 있었던 등대, 등잔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에서 40절을 보면은 순금등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등잔대를 한번 그림을, 출애굽기의 내용보다는 이 그림을 보면 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등산대 등대가 이렇게 생겼구나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거 보면은 등산대는 아래에 밑판이 있고 등산대가 하나 있고 그리고 양쪽에 세 개씩 도합 일곱 개의 등산이 위 등산이 있고 요 아래에는 살구꽃 모양의 그 조각이 새겨져 있는 이 모양이 바로 등대, 등산대입니다. 그런데 이 등산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자, 요 말씀이 아까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림의 설명인데 여기 보면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모든 것들이 한 덩어리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등잔대는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안을 밝혀주셨던 등잔대 모든 것들이 하나로 연결된 등잔대를 통해서 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종이다. 고난받는 어린 양이다 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 그 말씀에는 각기 제 길로 각근을 말씀을 전해줬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갔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은 내려놓고 말씀을 순종하고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등대는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등대의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등대는 이 부분이 밑판입니다. 베이스라고 표현 밑판입니다. 이 등대는 등자는 밑판이 없이는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밑판을 영어로는 베이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 여러분 베이스는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하면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베이스가 되시고 기준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고 밑판이 되신다 하는 것을 이 등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무언가 성취하고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기초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보통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잠언 18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이것은 솔로몬이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기록했죠. 부자의 재물은 사람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이 그를 보호해주는 견고한 성, 높은 성벽처럼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21세기의 사람들도 그래 재물이 있고 무언가 내가 이루어놓은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켜 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재물이나 우리가 이루었던 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성벽이고 견고한 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를 쓴다고 할 때, 여러분도 학교 다닐 때 한두 번쯤은 숙제로 시를 쓴 그런 경험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시상이 떠오르면은 그것을 가지고 시를 써내려가는데, 그런데 우리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은 다윗왕이 시편을 기록했는데, 그 시편은 다윗이 책상에 앉아서 시상이 떠올라서 기록한 것이 아니고 그의 치열한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가 지었던 시들인데, 다윗의 삶 가운데는 그가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형편 때문에 힘들고 흔들릴 때도 많았지만, 그가 다윗이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등다의 밑판이 있었던 것처럼 시편 18편 29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주를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왕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그의 자녀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군을 향해서 달려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는다. 이게 담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또 여건들을 말하는데, 그런 많은 어려운 순간들이 왔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담을 뛰어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다윗도 잠언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 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인생의 베이스를 하나님과 말씀과 주님으로 하고 살아가는 삶의 삶은 든든하다는 것을 이 등대는, 등잔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잔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등잔대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밝혀주는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셨고, 모세는 그 말씀을 그대로 알렸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이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출애굽기 25장 34절 3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한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자,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인가 그림이 잘 안 들어오지만은 다시 성막 그림으로 한번 갑시다. 등잔대. 오늘 나오는 그 등잔대의 설명이 바로 요 그림이 등잔대를 이제 보여주는 이미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등잔대에는 이 꽃받침과 꽃은 다 살구꽃을 형상화해서 그림을 이제 그 등잔대를 만들었는데, 여러분, 동양화, 특별히 문인화에 보면은 매난국죽, 이것이 사군주라고 부르는데, 각각 나름대로 매난국죽에는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죽, 대나무는 흔들리지 않는 절개와 지조를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등잔대를 만드실 때에 많은 꽃 가운데 왜 하나님은 살구꽃을 등잔에 그렇게 만들게 하셨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살구꽃은 봄 소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봄이 오면은 제일 먼저 봄이 왔다라고 소식을 알려주는 꽃이 살구꽃입니다. 이게 우리 영어성이 알몬드 트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은 벚꽃, 개나리, 진달래가 봄이 왔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팔레스타인에서는 봄의 전령은 바로 살구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살구꽃은 우리에게 봄이 왔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교회는 이 땅에서 등대의 역할을 하고 등산대의 역할을 하는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천국 없이 그저 이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없는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이다 하는, 예수를 만날 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천국을 나누고 소개해야 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에 보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죠? 하나님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 복음의 좋은 소식보다도 사람들은, 그죠? 이 가십을 참으로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가십이라는 것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The world of gossip이죠. 여기 보면 가십이라는 것은 21세기에 쓰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때도, 그죠? 한 주전 약 한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가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가십은 이게 보면 별식과 같아서 사람 뱃속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십을 듣기를 좋아했고 모였는데, 여러분, 이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가십은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 주님을 전하는 소식이야말로 봄의 소식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그런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등대를 만들 때, 등잔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살구꽃으로 그렇게 이 등잔대를 조각하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로 이 살구꽃은 인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진짜 인생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좀 보통 사람들은 그저 한평생 살다가 가면 되지라고 하지만 한평생이 끝이 아니고 우리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영생이 있고 반대로 주님 밖에서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의 영생, 천국에서의 영생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던 말씀이죠. 이게 보면은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 이게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하는 것은 머리가 이제 백발이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예,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저도 한 10년 전쯤에는 머리에 이제 흰 머리카락 새치가 생기면 어땠습니까? 뽑으라 했죠. 뽑기도 하고 뽑으라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머리를 안 뽑습니다. 만약 그 새치를 뽑으면 이제 머리 한 3분의 1은 뽑힐 것 같아가지고 머리가 점점 이제 백발이 된다, 살구꽃이 핀다 말이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 딸이 나보고 아빠 염색하세요 해도 저는 염색을 안 하는 이유가, 하면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데, 여러분, 이거 보면은 인생은 살구꽃과 같아. 인생은 바로 이 솔로몬이 말했던 것 같이 나이가 들면 결국은 늙어지고 하나님 부르시면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것이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별명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사람은 그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사람 많이 만나는 곳에서 외쳐야 되는데,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 많은 곳에서 또 예루살렘 거리에서 또 성전과 회당 앞에서 사역한 것이 아니고 세례요한은 사람이 별로 다니지 않는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세례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래서 바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 천국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마치 행위 예술과 같은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인생은 광야와 같고 또 예수 없는 생은 인생은 허무한데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변화된 인생, 내일의 소망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 오늘도 주님 없는 사람들, 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에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대는 불을 밝혀야 한다. 등대의 사명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듯이 천지를 창조하듯이 교회야 세워져라 뚝딱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마지막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교회를 사셨다. 예수 그리스도 희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등대로서, 촛대로서, 등잔대로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그런데 빛을 비추려고 하면은 등잔에 기름이 있어야지, 불을 비추어야지 이 땅을 밝힐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천의 비유에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천이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만나고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은 그런데 등은 준비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다섯 천이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스값이 올라가면은 우리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 또 가스값이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더 싼 곳으로 기름을 넣으러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스턴의 경기가 좋으려고 하면은 가스값이 올라가야지 휴스턴의 경기가 좋아집니다. 저는 차에 가스를 넣을 때 보통 레귤러를 넣습니다. 뭐 그래도 넣어도 뭐 문제없이 잘 가기 때문에 저는 레귤러를 넣는데 내 친구 가운데 한 사람은 기름을 꼭 프리미엄을 넣더라고요. 프리미엄을 넣어야지 엔진에도 좋고 차가 더 오래 간다. 자기 나름대로는 그렇게 프리미엄을 넣는데 여러분, 차는 좀 레귤러를 넣든지 뭐 미디엄을 넣든지 또 이 제일 좋은 프리미엄을 넣든지 기름만 넣으면 가는데 성막 안에서 등잔대에 기름을 넣을 때는 레귤러를 넣은 것이 아니고 최고 좋은 프리미엄의 최상 감람류를 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같이 읽읍시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이 보면은 다시 27절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 이것은 그죠? 뭔가면은 가장 좋은 올리브를 그죠? 햇빛을 많이 받고 가장 충실한 올리브 감람을 따서 바위 위에 올려두면 거기에서 기름이 나오면 여기에 순수한 기름을 가지고 등잔에 등잔대에서 기름 불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21절 한번 봅시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앞 증거 앞 회방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왜 등불을 보살피게 합니까? 기름이 없으면은, 기름이 떨어지면은 불이 꺼지기 때문에, 기름의 불이 끊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항상 들어가서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극상품 최상의 프리미엄 올리브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기름을 넣어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보면은 그 다시 20절을 가봅시다. 아, 21절 됐어. 21절 다시 봅시다.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저녁부터 아침까지. 우리 같으면 하루를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면 하루인데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을까? 우리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을 이해하면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하루라면은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생각하죠.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자, 이거 보면 첫째 날 말을 듣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하루라고 하는 것은 저녁부터 그 다음 날 아침까지를 하루로, 우리의 개념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면 하루 종일 끊이지 않게 등불을 보살피고 기름이 없으면 기름을 부어주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활활 타오르간다 하면 끊임없이 기름을 부어라. 또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 15장 14절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교회를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러니까 교회는 산 위에서 아래에 있는 캄캄한 어둠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밝은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환경의 문제가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공해, 대기오염이 이 시대의 문제인데,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농경시대에는 그렇게 크게 환경 문제가 대두되지 않았지만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또 이 세상이 점점 산업화가 되니까 오염과 환경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중세라고, 중세는 산업혁명 전인데, 중세를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학자들도 암흑기,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 대구의 그 변두리인 내당동, 비산동 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를 따라서 구역 예배를 갈 때는 그죠? 그 시대인데, 두리산 쪽으로 가면은 대구에서도 제가 은하수를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은하수는 특별한 곳에 가야지 은하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중세를 암흑기로 불렀습니까? 교회가 교회로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세는 암흑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비추어야 할 그 빛을 너희의 착한 행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기도 많이 하고 철야 기도하고 그래서 세상을 바꾸라. 물론 그것도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의 말 한마디로 또 나의 행동 하나로 태도 하나로 그 사람들에게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 믿음이란 이런 것이라 하는 것을 보여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물전 망신 누가 시킵니까? 꼴뚜기 한 마리가 어물전에 망신을 시킨다. 여러분,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소위 꼴뚜기 교회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 주님의 이름을 어렵게 생각하시고 교회가 잘못했기 위해서 그 꼴뚜기 교회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지를 합니다. 꼴뚜기 신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들이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왜 저렇게 살지?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먹칠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세상. 문명과 기술로서는 점점 발전해 가지만은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고 말씀 순종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줄 때에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성경은 어두움 가운데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주고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등대의 삶을 살고 또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교회들이 이 세상 가운데에 참 빛을 비추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고 등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등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바랍니다.